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왕은 곧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출애굽기의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는 이 사사시대를 바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가 다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책에 19금이 붙어있는 셈이죠. 그렇게 무자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묻습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 사사시대에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들이란 뜻으로 그 당시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는 군사적인 지도자, 마치 부족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바로 심판과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먼저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이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이런 끝없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되는 것이죠.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반복될수록 더 하얀 곡선을 그리며 타락하고 있는 더 나빠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땅 분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열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까지 다 마쳤지만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들은 이미 그것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 싸우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임무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그 사사시대와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원주의로 인해서 각자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 각자가 왕이 되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라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크게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겼노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직접 가르치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죠.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절을 보면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을 하고 둘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땅 분배의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유다지파 안에 시므온지파 땅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뭐 우리가 같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니까 서로 돕자 이런 의미로 서로 같이 올라간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지파와 시몬지파가 한 어머니, 즉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아마 굉장히 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같은 지역을 차지할 것이고 또 친하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서로 좀 도와서 같이 올라가자.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매력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가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현실을 다시, 상황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아, 역시 말씀과 현실은 달라 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합리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오늘 유다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또한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는데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라는 뜻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지칭합니다. 호칭입니다. 마치 바로나 또 가이사와 같은 아도니 베색 그 통치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 통치자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의미는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자름으로써 무기를 잘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써 잘 빠르게 뛸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즉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 베색도 아, 나도 예전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자르고 그들을 내 상 아래에서 주워먹게 했다. 그들을 모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투력 상실과 그들을 모욕하는 의미로서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 풍습과 같았습니다. 물론 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다가 후반부에 그 피를 찍어서 오른쪽 귀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가나안의 풍습과는 전혀 달랐죠. 의미가. 하나님께서 오른쪽 귀뿌리와 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명하신 이유는 그들의 정결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마치 제단 뿔들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신체의 대표가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의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도니벳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축복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세상에서 늘 그래왔던 익숙한 전통과 또 이교적인 풍습에 물들어 있는 현시대 기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또 유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죠. 오죽하면 기독교 무당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무당이 굿을 하고 부족을 써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기도와 치유 기도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 광신도적인 신앙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기도 하죠. 또한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도 유교적인 그런 습관과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마케팅과 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품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무분별한 그런 세상 것들을 가져다 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이라고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타협해야 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또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족속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든 정복 전쟁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쳐 죽이는 행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죽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그 당시 아낙 자손의 후예로서 어떻게 보면 거인들입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철저히 쳐 죽이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칭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쳐 죽이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인권의 개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인권의 개념이 성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 100년도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역사는 거의 30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의 21세기의 인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진멸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멸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고 단호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또한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중간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있을 뿐이죠.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악을 대표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보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악을 징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지으신 그 모든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역시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로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유아 희생 제사와 또 인신 제사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성창들의 그런 난잡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로 말할 수 없는 악에 물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악을 징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헤렘하라. 단지 전쟁에서 그 군사들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그 부녀자들과 어린 자녀들과 가축까지도 모두 죽여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악을 징벌하고 철저하게 악을 심판하신다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끝이 없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악에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과 또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사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행렬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과 닮아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같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이 세상과 분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거룩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을 가나안 족속을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여쭈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친히 싸우시는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 또한 거룩함을 옷 입어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우리 또한 동참하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